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산 루이스레이의 다리 쇼턴 와일더 지음 성우 김성희 읽음 그녀는 광장에서 엎드리면 코다울 거리에 살면서 리마 사람들의 돈과 미움을 독차지했던 포목상의 딸이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다. 그녀는 못생긴 데다 말을 더듬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자극해 사교적인 매력을 끌어낸답시고 비꼬는 말로 못살게 굴었다. 그야말로 보석 장신구를 온몸에 갑옷처럼 두른 채 억지로 시내를 돌아다니게 했다. 그녀는 혼자 살고 혼자 생각했다. 많은 구혼자가 나타났지만 그녀는 최대한 오랫동안 시대적 규범과 싸우며 독신으로 남기로 작정했다. 두 모녀가 서로를 비난하고 소리치고 문을 쾅 닫는 히스테릭한 장면이 자주 연출되었다. 그녀가 26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거만한 태도에 몰락한 귀족과 결혼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된다. 리마 대성당은 하객들의 비웃음으로 소란스러웠다. 결혼 후에도 혼자 살고 혼자 생각하는 것은 전과 다를 바 없었고 예쁜 딸이 태어나자 맹목적인 숭배에 가까운 사랑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어린 클라라는 아빠를 쏙 빼닮아 냉정하고 이지적이었다. 클라라는 8살의 나이에 태연하게 엄마의 말투를 지적하더니 이제 기겁하고 혐오하는 눈빛으로 엄마를 보았다. 그녀는 움찔해서 온순하고 비굴한 태도를 취했지만 그러면서도 신경질적인 관심과 피곤한 사랑으로 도냐 클라라를 못살게 굴지 않을 수 없었다. 또다시 서로를 비난하고 소리치고 문을 쾅 닫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도냐 클라라는 여러 혼처 가운데 자신이 스페인으로 가야 하는 쪽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결국 편지 답장을 받으려면 6개월이나 걸리는 스페인 땅으로 떠나버렸다. 페루에서는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거행하는 고별식이 성당의 정식 의식 중 하나였다. 배에 축복을 빈 후 배가 해안에서 멀어질 때 양쪽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찬송가를 불렀는데 사방이 트인 공간인지라 노랫소리는 어김없이 약하고 희미했다. 도냐 클라라는 감탄스러울 정도로 침착하게 어머니를 남겨둔 채 출항했고 도냐 마리아는 손으로 가슴과 입을 번갈아 누르며 멀어져가는 눈부신 배를 망연자실 바라보았다. 고요한 태평양과 그 위에 늘 가만히 걸려있는 거대한 진주빛 구름이 눈물에 흐릿해지며 줄무늬가 생겼다. 리마에 홀로 남겨진 후작 부인의 삶은 점점 더 내면으로 침잠했다. 그녀는 갈수록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으레 그렇듯 남의 귀에 들리도록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오직 불타는 자기 마음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단계에서는 모녀가 끝없는 대화와 불가능한 화해를 거듭하며 후회와 용서의 장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거리에서 이 늙은 여인을 마주치면 붉은색 가발이 한쪽 귀까지 삐딱하게 내려와 있고 왼쪽 뺨은 나병 환자처럼 곪아 있으며 오른쪽 뺨은 그것을 가린답시고 볼 연지를 덕지덕지 바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턱이 마를 날이 없었고 입술도 가만히 있질 못했다. 리마는 괴짜들의 도시였지만 그곳에서도 그녀는 거리에서 마차를 타거나 발을 끌며 성당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늘 그녀가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더 나쁜 소문도 돌았고 그녀를 감금해야 한다는 탄원까지 있었다. 그녀는 세 번이나 이단 신문소에 고발되었다. 만약 그녀의 사위가 스페인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니었거나 어쩌다 친분을 쌓게 된 몇몇 정계 인사들이 그녀가 본디 성격이 특이한 사람인데다 광범위한 독서를 한다는 점 때문에 그녀를 이해하고 참아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화형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모녀의 갈등은 돈과 관련된 오해로 더욱 심해졌다. 백작 부인이 된 도냐 클라라는 어머니에게 후한 용돈과 선물을 자주 받았다. 그녀는 곧 스페인 궁정에서 지성과 재력을 겸비한 여인으로 눈에 띄게 되었다. 페루의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그녀가 원하는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엔 부족했을 것이다. 얄궂게도 그녀의 사치는 그녀의 가장 큰 장점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친구와 하인과 도시의 모든 흥미로운 사람들을 식솔처럼 생각했다. 사실 그녀가 친절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인 것 같았다. 그녀가 후원하는 사람 중에는 지도 제작자 데블라시스도 있었다. 그의 신세계 지도는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에게 바쳐졌는데 도시 전체에서 찬양받는 대상이요 서방에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후작 부인을 묘사함으로써 리마에 있는 총독궁 사람들에게 큰 빈축을 샀다. 또 한 사람은 과학자 아수아리우스인데 그의 수리학 법칙에 대한 논문은 선동적이라는 이유로 이단 신문소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었다. 10년 동안 백작 부인은 그야말로 스페인의 모든 예술과 과학을 후원했다. 그 시기에 후대가 기억할 만한 어떤 성과도 산출되지 못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탓은 아니었다.
기사님, KBS 오디오북으로 가주세요.
도냐 클라라가 페루를 떠나고 4년 뒤, 도냐 마리아는 유럽 방문을 허가받았다. 양측 모두 그 방문을 고대하며 자책감에서 우러나온 각오를 다졌다. 한쪽은 인내심을 갖겠다는, 다른 한쪽은 감정 표출을 자제하겠다는 각오였다. 그러나 둘 다 실패하고 말았다. 둘은 서로를 괴롭혔고 자책과 분노의 폭발을 번갈아 겪느라 실성할 지경이었다. 마침내 도냐 마리아는 어느 날 동트기 전 새벽 딸이 잠들어 있는 침실 문에 입을 맞추고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는 편지 쓰기로 직접 나눌 수 없는 모든 애정을 대신해야 했다. 이 유지경 같은 세상에서 그녀의 편지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되고 문법 학자들에게는 끝없는 연구 대상이 되었다. 도냐 마리아는 천재성을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든 그것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모녀 간의 애정을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의 관심, 어쩌면 존경마저 받는 것이 그녀에겐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스운 얘기거리를 모으기 위해 억지로라도 사교계에 나갔고 관찰하는 눈을 길렀다. 그녀는 모국어로 된 걸작들을 읽으며 그 표현이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탐구했고 말솜씨로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교묘하게 끼어들곤 했다. 밤이면 밤마다 바로크풍 대저택에서 기막히게 훌륭한 편지를 쓰고 또 썼다. 절망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기적적인 재치와 우아함을 뽐낸 그 편지들은 가히 총독궁 연대기의 정수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딸은 편지를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편지들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녀의 사위 덕분이었다. 후작 부인이 자신의 편지가 부루의 명작으로 남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비평가는 고도의 예술적 기교가 엿보이는 문장들을 가리키며 그녀가 어느 정도 후대에 읽힐 것을 의식하며 편지를 썼다고 의심했다. 그들에게는 대중을 매혹하기 위해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쏟는 노고를 도냐 마리아가 오직 딸의 감탄을 자아내기 위해 쏟았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사위가 그랬듯 그들은 그녀를 오해한 것이다. 백작은 그녀의 편지를 읽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그러나 그가 즐긴 것은 문체였고 그것만으로 편지의 모든 풍부함과 의도를 파악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대부분의 독자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기록이라는 문학의 목적 자체를 놓치고 말았다. 문체는 쓰디 쓴 액체를 담아 세상에 권하는 하찮은 그릇에 불과하다. 후작 부인이 자신의 편지가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매우 놀랐을 것이다. 훌륭한 작품을 쓰는 작가들은 항상 고결한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특별해 보이는 작품이 그들에겐 그저 평범한 일상과 다름없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저 몇 시간이고 발코니에 앉아있는 늙은 여인이었다. 그럴 때면 그녀가 쓴 볼품없는 밀짚 모자가 주름진 누런 얼굴에 자주색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보석 반지를 낀 손으로 종잇장을 넘기면서 거의 재미삼아 자주 자문하곤 했다. 혹시 끝없이 느껴지는 이 고통이 아예 심장에 자리를 잡은 건 아닌지. 솜씨 좋은 의사라면 부서진 왕좌 같은 심장을 절개하다가 마침내 어떤 흔적을 발견하지 않을까.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계단식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다. 이 여인은 그동안 몹시 고통받았고 그 고통이 심장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런 생각이 워낙 자주 들어 하루는 그런 이야기를 편지에 썼는데 그녀의 딸은 엄마가 지나치게 내면에 집착하고 슬픔을 종교처럼 숭배한다고 나무랐다. 마치 파도가 해안 절벽을 침식하듯 자신의 사랑은 결코 보답받지 못하리라는 인식이 그녀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제일 먼저 종교적 믿음이 사라졌다. 그녀가 신 또는 불멸의 존재에게 청할 수 있는 거라곤 딸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장소라는 선물뿐이었기 때문이다. 천국의 다른 속성들은 그녀에게 별로 값진 것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진실성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내심 자신을 제외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가족이 쓸데없이 관습적인 분위기 속에 살았고 서로에게 입을 맞출 때도 속으로는 무관심했다. 그녀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기주의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자신의 이미지에 취해 칭찬을 갈망하고 남의 말을 거의 듣지 않았으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일어난 사고에도 마음이 꿈쩍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욕망과의 오랜 교감을 방해할 모든 요청을 두려워했다. 이것이 중국에서 페루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담의 아들과 딸의 모습이었다. 발코니에 앉아 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때면 그녀는 부끄러움에 입술을 오므렸다. 그녀는 자신도 죄인임을 알고 있었다. 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온갖 색깔의 사랑을 포함할 만큼 광대했지만 그 안에 포괄적인 그림자도 없진 않았으며 결국 자신이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딸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비열한 굴레에서 벗어나길 갈망했지만 딸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강렬해서 감당할 수 없었다. 녹색 발코니에 있는 동안 이 이상한 싸움이 흉물스러운 늙은 여인을 뒤흔들어 놓곤 했다. 딸을 지배하고 싶은 유혹에 맞서는 싸움이었는데 애초에 그녀는 이 유혹에 넘어갈 기회조차 없었으므로 참으로 무용한 싸움에 불과했다. 딸의 강력한 의지로 모녀가 4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마당에 어떻게 그녀가 딸을 지배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도냐 마리아는 유혹의 유령과 씨름했고 매번 패배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 딸을 원했고 딸이 엄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엄마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것을 간절히 듣고 싶었다. 스페인에서 돌아온 뒤 2년쯤 지났을 때 후작 부인의 내면 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일련의 사소한 사건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편지에는 그런 사건들이 어렴풋이 암시만 되어 있지만 22번 편지에서는 조금 다른 흔적도 엿볼 수 있으므로 편지의 첫 부분을 최선을 다해 번역하고 해설해 보겠다.